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가,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서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신구약을 나누듯 너무 분명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방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의 오직 그 방법으로만.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축복을 이사야서에서 그 구원론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사이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걸 이야기해요. 메시아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영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평강의 왕이요 다윗의 왕조를 타고 메시아는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왕의 위엄과 권능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보면 그 메시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사이에는 42장, 49장, 50장, 52장 13절로부터 53장 전체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 종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컨트라딕트가 되는 것 같은데 두 양면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지 그 방법을 그 고난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이미 구약에 자세하게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방법을 이미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100%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세요.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승리와 환희와 그 영광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만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삶 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놀라운 사랑을 믿고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신약의 복음서와 같이 똑같이 굿뉴스가 열리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 이 굿뉴스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죄로 인하는 형벌이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 것의 사탄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렇게 외치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신약의 복음서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핵심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모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신자 때 상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고 사후의 세계 모르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고 유황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러 오신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등불이 꺼져가면은 끓음이 꺼멓게 납니다. 끓음이 나면 내 눈도 아파서 눈물이 나고, 끓음이 나는 등불이 돌아다니면 남의 눈에서도 눈물을 쏙쏙 빼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빛이 광명하게 찬란하게 우리 속에서부터,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부터 완전히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6절에서 9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그 새 언약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러 오신 메시아임을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밝혀주십니다.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불신자 때는 영적으로 블라인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밝아지죠. 또 갇혔었어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그런데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석방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과거에 우리가 흑암에 앉았었죠. 표현이 같은 거예요. 사망의 그늘 흑암 가운데 앉았는데 감방 옛날에 한국에서 감옥을 감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감방에 있었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러시는 분은 아직도 영적으로 블라인드 감방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전에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또 새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얘기한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새 일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다시 말해 우상들 다 버려. 우상은 예언한 게 맞는 거 받느냐? 이 세상에 우상이라고 섬기는 신도는 다 가짜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바로 메시아. 그런데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자주 그 편을 써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한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한다.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형벌받고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9장 여호와의 종의 세 편의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또 갈대로 가시관을 만들고 머리에 가시가 넣으시고 갈대로 치며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고복음서에 보면 수염을 뽑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수염도 뽑았어요.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염을 뽑는 이 형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독을 주며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그 당시 그러한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염도 뽑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온몸이 몰골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이 된 것을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죄의 값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100%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의 죄 값이 영원히 사함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얘기하죠. 계세요? 복된 좋은 소식, 그거는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고 이것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굿뉴스를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굿 뉴스라는 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원죄 자체가 돌아서 죄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를 타고 자범죄를 계속 지어서 죄된 어그러진 성격, 인격을 우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죄 지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이사야서에서 구원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굿뉴스예요. 그런데 굿뉴스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의 계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쭉 보여주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여,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께서는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고 지혜롭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밭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을 미리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잡아 뜯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다는 원어는 나자, 분출하다, 뿌리다, 뿜다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뿜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사역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상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들은 내 힘으로 도 닦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해서 가는 길만 다르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인간 속에 원죄가 돌아버렸어요. 아담 하와를 통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이사야서의 구원론의 완전 핵심이죠. 전 성경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적,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이 보는 데서 승천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굿뉴스가 전파될 때 이것을 유대인들 자체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파워풀한 킹이구나 하고 추종을 했다가 로마를 전복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해방하지 아니하니까 종교 지도자의 충동을 받아 다 배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믿지 않아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은 왜 그럽니까? 아니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지?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 기이한 이 진리, 기이한 방법,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확신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주 앞에 자라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자라나는데 영원한 순 같아요. 영원한 순은 아주 순결하고 무죄 상태의 주님을 상징함과 더불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왕조가 다 멸망해버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왕조를 타고 그 족보를 타고 연한순으로 나오시는 것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 세상의 그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당시에 나사렛 이 동네는 멸시받고 비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속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저거 귀신 집혔어. 그리고 미쳤어. 저거 사마리아이냐. 그건 그 당시에 아주 멸시하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침 뱉는 거. 아니 지금도 여러분 누가 얼굴에 침 뱉으면 그거 이상의 모독이 없잖아요. 그러한 온갖 멸시천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리젝트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유익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던 자들이 자기네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데 로마를 전복하고 자기네들을 해방하지 않는 그런 왕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 빌라도 법정에서 다 배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휴밀레이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고 인간의 마음은 또 리젝트 당하는 그런 상처 아픔들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멸시천대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서 달리실 때 극형의 로마의 극형 아주 최고의 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양쪽에 또 두 강도 그런 수치의 십자가로 모독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삶 속의 아픔과 상처와 또는 멸시당하는 것 같고 리젝트 당한 것 같고 자극지심에 눌리기도 하고 우리 사람 마음속엔 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는 건 sorrow, 슬픔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옆에 붙어다녔는데 딱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면서도 키스를 하면서 랍비어 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인간으로 이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삶에 여러 가지 눌리고 상처받고 멸시당하는 기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 고만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이 간고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슴 깊이 같이 고통으로 느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이런 고통 다 받았잖아. 내가 너를 다 충분히 아픔을 이해해.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다 마음에서 고통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고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 질고라는 건 질병인데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찍히시고 이런 인간이 겪는 모든 마음속의 내면 또 외적인 모든 고통을 겪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율법에 얼굴을 가리는 건 문둥병자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격리돼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어소시에이트도 못해요. 가족과도 못 지내요. 극치의 멸시를 당한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완전히 극형, 극악무도한 죄인들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관점에서는 멸시할 수도 있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는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부여하게 하는 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껏 역사하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로 인한 아픔 고통 모든 것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자리에서 슬픔을 당하시고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모독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빈디케이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유기절 너무 잘 알죠.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고 손발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느니라.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directly 나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순간순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대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죄 때문에 온 죽음의 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 것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사망 것을 깨뜨려 주셨고 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온 영원한 사망,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의 병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꺾어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치료받고 내면이 치료받으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고통, 아픔, 문제를 다 맡기고 회복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와 환희와 승리를 체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쉬게 하는 삶이 바로 고난주간 부활절 지키면서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트러스트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 안 듣는 양 자기 멋대로 또 도망도 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각기 제 길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각자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도다. 너무 자세하게 구원론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사야서가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11절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된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생명처럼 귀한 자식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로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주님 자신이 영혼을 버려 십자가의 사망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자 중 하나로 죄인 취급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대신 죄를 담당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53장 다음에 54장이 있는데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면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이나 언덕이 옮겨지고 떠나지 않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강조예요. 나의 자비는 우리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화평을 주는 언약은 절대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11절 너는 곤고하여 강풍에 요동하여 안유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아두며 과거에는 바벨론 포로 징계를 속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을 청옥으로 보석으로 단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르바벨 성전을 졌는데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은 뭘 얘기하냐면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석부터. 그리고 그 성이 보석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신부 우리라고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 이게 굿뉴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가 보석처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주 precious한 영광의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냐면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보석으로 비유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우리예요.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으로도 있으면서 그 성을 보석으로 비유하는 건 그 성의 주인공인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빛나는 걸 묘사하는데 이미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그것이 바로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10절을 설명해요. 내 아름다운 아내를 보이리라.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라 9절 10절 그러면서 18절로부터 그 다음 절에 보면 전부 성이 보석으로 단장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할 때 보석처럼 깨끗하고 흠없는 보석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걸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보석으로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는 완전히 주님과 같이 완전히 무죄 상태가 돼서 주님의 이미지로 완전히 변화돼요. 근데 이 땅에서도 계속 보석처럼 빛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석을 갈고 닦아요. 좀 아프긴 하지만 흠집을 닦고 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감에 보석 같은 존재에 더 귀하게 빛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약속한 대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합력해 모든 선을 다 이루시며 자기의 백성이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권세 그리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기게 함으로 주변에 주님의 영광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 65장 17절로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 슬픔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여러분 천국에서 이것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영광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통곡할 때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희락의 기름 부음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영광을 체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66장 21절 22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영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사야에서 마지막에 계시록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너희 자손 즉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100% 우리를 구원하게 완전히 컴플릿 완전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24절에 보는 영원한 심판 불에 태워 심판받을 걸 얘기하죠.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유황불의 영원한 심판이 악인들에게 불신자에게 있는 것을 선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난을 받고 sorrow, 간고, 배신, 아픔, 모독, 멸시, 인간이 받는 극치의 바닥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 바라보면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그러니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와 능히 도우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 겪어서 compassionate high priest라고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방황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표현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걸 볼 때 불쌍히 여기나니의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속에서 애간장이 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분들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내 자식이 고통 중에서 막 애간장이 가슴이 녹는 것 같은 표현 쓸 때 그거 이상을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트러스트하고 이 사랑 트러스트하라고 그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비참한 형벌을 받고 죽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트러스트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눌려있는 거 완전히 주님은 자유함과 해방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로 나에게 이 자유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 때 극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결단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아 내가 처서 복종해야 되는 거 죽게 해주세요 할 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환희와 자유함과 모든 것 다 이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